네, 오늘은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를 살펴보는데 8장 전부를 살펴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다 살펴보는데 오늘 후반부만 먼저 읽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눈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적과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서 있었던 곳이 바로 모압 평지. 그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었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가나안 입주를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했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절박한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아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 신명기 말씀은 어쩌면 모세의 작별 인사와도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신앙 그리고 인간 모세의 가장 감정적이고 그리고 인간 모세의 가장 뜨거운 그런 가슴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읽었던 이 8장의 말씀은 정말 정수가, 신명기의 정신에 정수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1장, 8장 1절부터 해서 20절까지 긴 말씀이 있지만 이 많은 말씀들을 사실 우리가 다 읽기에도 벅차서 11절부터 20절까지만 봤는데 이 8장 1절부터 20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사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라면은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 기억하라. 사실 이 한마디입니다. 이 동사 한 단어가 사실은 신명기 8장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는 요약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인지상정이듯이 고생스러웠던 시간들을 일부러 기억하고 박제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생했던 시간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은 말 그대로 아팠던 시간들이기 때문에 뭐 일종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트라우마랄까요? 그런 것들을 일부러 꺼내서 보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좋았던 기억, 성공했던 기억, 기뻤던 기억들만 기억을 하려고 그러고 아팠던 기억, 고난의 기억, 고생했던 기억들은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지상정의 굉장히 정상적인 그 패턴을 모세는 뒤집고 가나안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제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부유한 땅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부유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고생스러운 일들을 다 끝내고 너희들이 이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살게 될 그 날들을 여러분들이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광야 시간들을 뼛속 깊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뼈에 새기는 것이, 새기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이 광야의 시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코로나의 시간과 매우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선 제가 지금 이 본당 예배당의 현장이 마치 광야도 같습니다. 청중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18년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목회를 시작해서 벌써 조금만 더 지나면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청중이 없는 설교는 해본 적이 처음입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죠. 그리고 광야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있는 게 광야는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도 땅이 있고. 그래 가나안의 땅과 그 광야의 땅은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은 땅이지만 가나안의 땅은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심으면 곡식이 나고 곡식이 자라고 추수를 하고 그 양식을 쌓고 그것을 또 먹고 팔고 그것으로 입고 이 자연 발생적인 생산이 가능한 게 땅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땅은 어떻습니까? 심을 수가 있습니까? 꽃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가축을 기를 수가 있습니까? 집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까? 성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광야의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말 그대로 무능의 땅, 무용의 땅이 바로 광야의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당은 2층과 3층을 가득 채우면 18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본당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어요. 그 몇 명 앉아 계신 분들 자꾸 아무도 없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본당이 이렇게 여유롭게 많이 있지만 무용합니다. 이 물건들은 무능해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은 무능하고 무용해졌어요. 광야의 특징과 오늘 우리 코로나의 특징은 이렇게 유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고 그게 광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은 사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코로나의 종식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닥다닥 서로 붙어 앉아서 이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분명히 저는 온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를 떠나서 약속을 따라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죠. 그 사람들은 출발할 때 40년이 걸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뭐 기껏해서 한 2, 3년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람세스에서 블레셋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은 일주일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방향을 남쪽으로 트셔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1년 머무시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빠꾸를 시켜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광야의 40년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모압 평지에 서서 가나안이라는 뉴 노멀 이제 뭔가 새로운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시대, 새로운 일상이 회복되는데 그 일상이 어떤 시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린 새로운 곳에 새로운 상황에 광야 시대와는 다른 어떤 상황에 우린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이 왜 오늘 코로나를 맞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무관중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그 광야 시대를 끝내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시간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 시간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빨리 좀 이 시간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답답해. 빨리 코로나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그냥 시간만 그냥 막 지나가기를 막 바라고 멋대로 막 살아가고 그리고 시간이 그냥 날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세가 그분들에게 광야 시간을 다 통과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그 시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한 시간이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너희들이 망각하게 되면은 너희는 가나안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에서 사는 삶이 광야에서 살았던 삶보다 광야보다 더 나쁜 광야가 너희들은 가나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 모른다. 뭘 하면? 이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망각하게 되면 그러나 너희들이 이 가나안에 있었던 시간들을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너희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의 시대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대가 만약에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신명기 8장의 모세 이야기를 절대 그냥 허투루 진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합리적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왜? 왜 망각해서는 안 되냐? 왜 그토록 광야 시간들, 고생했던 시간들, 어려웠던 시간들, 그 아팠던 시간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질문들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계속 한번 이어서 보면 내 아내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유를 말하고자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광야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허락했냐 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 때문에 광야 시간은 어떤 시간? 시험의 기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테스트 하려고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좀 단어풀이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시험하다라는 낫사라는 이 단어는 사실 창출 레민신 이 다섯 권의 책을 모세가 썼죠. 그 마지막 책 신명기, 신명책도 모세가 썼는데 신명기 8장에서 낫사,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창세기 22장에서 이미 모세는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명해서 한번 씁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2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사용되어졌던 단어도 낫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단어가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 매우 특별한 단어라는 겁니다. 시험하시는데 그리고 이 시험은 광야의 시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시험 바로 22장에서는 이삭을 바치라 다시 내게 돌려다오 라고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시험 그 시험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저자라고 불리우는 이 모세가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이해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2장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복기를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1절을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추적을 해 보면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낳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 이삭을 낳았던 것이 아니라 사라의 태도 죽어 있었고 아브라함의 태도 죽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창세기 22장과 신명기 8장, 광야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연결성, 그 공통점을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고 그랬죠. 마치 아브라함의 태와 사라의 태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들이 있을 때에만이 가능했던 생명의 창조.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와도 같았던 무능하고 무용의 상태였던 사라의 태.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 이게 하나님 능력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태와 죽어있는 광야의 땅은 서로 매우 유사한 연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죽어있었던 광야와도 같은 광야의 땅과도 같았던 사라의 자궁과 아브라함의 태를 생식 능력을 여시고 이삭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22장에 다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달라고 하시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2장 1, 2절을 다시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이걸 뭐라고요? 낫사. 시험하셨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16절. 성경 한번 보시죠. 8장 16절 다시 돌아와서 16절 보시면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스스로 곡식을 생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능력,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능력, 그러니까 땅이 능력이 없으니까 무슨 힘을 빌려야 되는 겁니까? 하늘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죠? 하늘의 능력을 빌려서 이제 이 광야의 땅에서 생명이 나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만나를 먹는 그 체험을 4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계속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왜냐하면이죠. 이는 왜 만나를 먹이셨냐 하면, 그죠?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낳사. 앞에서 얘기했던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했던 그 시험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16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시험이 결국 광야에서의 시험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 만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이 시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만나를 가져다 와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만나가 시험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나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었던 이 사건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들 주일 학교를 정상적으로 잘 통과하신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만나 이야기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은 뭘까요?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특징들과 광야 땅에서 있었던 특징들을 비교해 봤을 때, 먹는 것과 관련을 해서, 곡식과 관련해서 만나를 주는 하나님이 만나를 베푸시는 사건에서 굉장히 특징적이고 차별되는 부분은 뭘까요? 그건 만나를 딱 하루치만 줬다는 거예요. 절대 만나를 모을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만나를 모을 수 있었다면 오늘 좀 덜 먹고 내일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고, 쌓았다가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무엇을 하셨냐면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만 주십니다. 아침에 만나를 받고 저녁이 지나면 남기면 다 썩어요. 매일 만나를 받지만 매일 내 손은 빈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만나를 받지만 나는 만나를 절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늘 하나님께 만나를 받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만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은 늘 빈손이 되기 때문에 결국 만나를 구한다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과 같은 동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절대 가질 수 없는 만나를 매일 가지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낫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단순히 테스트가 아니라 훈련이 되는 겁니다. 뼈에 새기는 사건인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사건인 거예요. 빈손을 만드는 것. 늘 빈손이 되는 것. 매일매일 받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라지고 다시 빈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훈련받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나는 빈손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셔야 채울 수 있구나.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땅이 나를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거를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22장 가서 밝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해서, 너 그래 자식 없지? 아, 그럼 진작 주셔야죠. 70몇 살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가 100살에 주시잖아요. 금방 주시지 않아요. 뭔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기 위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와도 같은, 어떤 표징과도 같은, 그런 잔인한 자비와도 같은 어떤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0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고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어때요? 처음엔 감사했지만 내 아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 시간이 지나면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네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늘 빈손이었던 존재였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키우게 만들기 위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훈련의 장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이 이삭을 보면서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능했던 자신을, 자기 힘으로는 풀 한 포기 기를 수 없었던 자신을, 광야에서는 꽃 한 송이 키울 수 없었던 자신을, 날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아,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훈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이삭을 주시고 다시 달라고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이게 내 인생이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게 내 인생이 아니니까 그냥 성경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읽는 거지. 우리 인생의 40년 광내 기간을 지나면서 매일 이렇게 좀 쌓아놓고, 그렇죠 여러분? 좀 쌓아놓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일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게 한다면 하나님 좀 이 손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내 통장 좀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늘 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40년을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우리 답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오늘 후대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진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이죠.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가나안은 저절로 그렇게 돼요. 시스템이. 내 은금이 증식되며, 막 투자하는데 다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광야에선 절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14절 다 같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간을 가장 잘 아는 게 하나님이죠.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집에 아기들을 키워보면 뭔가를 달라고 할 때는 목소리가 아주 달라요. 톤이 다릅니다. 아빠! 저희 첫째 딸이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요즘은 톤을 그렇게 밝혀요. 돈을 주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옛날에 돈의 가치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용돈만 주면 오케이. 아빠, no. 그래서 늘 목소리가 뭔가 필요할 때 아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주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그게 저희 집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용돈이 필요할 땐 돈이 올라갔다가 용돈을 받고 나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알고 계실까요? 기름지고 배부르면 마음이 높아지고, 차라도 바꾸면 목소리가 달라지고, 이사라도 가서 조금 넓은 집에 가면 참 신기해요. 표정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지.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다 어디 학원 가서 배우나 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거 정말 한번 주변에 관찰해 보십시오.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자기가 증식했고 조금이라도 뭔가를 자기가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면 표정과 말투, 행동, 다른 사람을 대한 태도가 신기하게 바뀝니다. 회사에서도 보면 어제 나랑 똑같은 위치였어요. 분명히 나랑 똑같이 입사를 해서 이제 똑같이 뭐 주임이고 대리고 그런데 이제 줄을 잘 써요, 이 친구는. 그래서 오늘날 이 친구는 승진을 했어. 어제까지 나와 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대화하던 이 친구가 승진을 하고 난 뒤에는 나와 말을 섞지 않으려고 그래. 뭔가 말톤이 달라졌어요. 뭔가 나와 대화를 하려고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심리가 발동할까요? 여러분 많이 겪잖아요. 왜 그런 심리가 발동할까요?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는 급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랑 말 섞으면 내가 옛날 급으로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을 섞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늘 그런 상황이 되면 늘 중간에 뭘 키워놉니까? 중간에 소통하는 다른 사람을 키웁니다. 중간 관리자를 세워요. 그래서 뭔가 인간의 소통의 관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교회나 회사나 학교나 친구 관계나 어디를 가든지 인간들의 관계는 자기의 위치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인간들끼리 만나면서 어디 가서 학원에 가서 진짜 배우나 봐요. 제가 지금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정말 다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보험가로 200만 원 되는 아세트를 지난주에 바꿨습니다. 13년 된 소나타로 보험가액이 이제는 35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넓어진 차를 타니까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표정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오늘도 한 번 더 차를 타고 나오고 싶고 누군가를 태우고 싶고 이렇게 천박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그리고 17절에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지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 인간들이 얼마 전까지 뭐하던 인간이에요? 광야에서 풀 한 포기도 심을 수 없었고 자기 힘으로 꽃 한 송이도 심을 수 없었던 쌀 한 톨도 자기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무능하고 무용한 인간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광야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의 빈손을 늘 아침마다 채워주셨던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광야에 살았던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빈손을 들고 늘 살았던 자리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 자신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잊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조금 삶이 달라졌다고 해서 자기가 급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삭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왜? 머리와 가슴에 광야를 기억하라고. 머리와 가슴에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머리와 가슴에 광야에 살았던 자기 자신을 기억하라고. 무능했던 자기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무용했던 자기 자신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어떤 것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라고. 네가 지키려고 하는 건강, 네가 많이 벌려고 하는 돈, 네가 올라가려고 하는 지위, 그런 건 내일 아침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다 달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게 가나안에 살든 광야에 살든 그게 복받는 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의 기간이 끝나기만을 오매 부물망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의 긴 시간 동안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신학적 통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험 기간 동안에 시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우리 한국교회에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 자신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1차 시험, 본당에 사람을 다 빼버리시는 것. 이곳에선 늘 사람들이 가득했죠. 강단을 메우는 가득했던 성가대가 있었고 찬양팀도 가득했고 뭐 지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설교자가 당하는 광야 시험, 1차 시험. 너 이래도 여기가 꽉 찬 것처럼 설교할래? 예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왔어요. 이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 없고 꽉 찬 사운드 없고 많은 군중 없고 눈앞에 보이는 설교자 없고 아무것도 없이 작은 모니터 앞에서 예전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래?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회수해 가시고 너 그거 자랑했지? 3.1교회 만 명 넘는다고 자랑했지? 너 이런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냐? 너 내 찬양 다 빼버릴게. 너 무반주로 예, 너 무반주로 찬양해봐. 너 무반주로 찬양해봐. 그걸 물으시는 기간인 거예요. 성가대 다 치워버리고 그럴듯한 것.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특무한 게 뭐 이상하다는 것도 아니고 특성이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강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군중 다 치워버리고 뭔가 우리가 옛날에 군중 심리에 취해서 그래서 큰 교회 대형교회 메가처치에 와서 그 꽉 찬 사운드를 들으면서 취해서 뭔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뭔가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고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뭔가 내가 대단한 예배자가 된 것 같고 대단한 찬양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나는 건물도 없어요. 집에 있어요. 방구석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반주도 없어요. 그냥 TV에서 나온 사운드가 다예요. 나를 지켜보는 사람도 눈도 없어요. 그래서 난 지금 정말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누워서 예배를 드려도 누가 하나 나에게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야말로 시험 기간인 거예요. 너 그래도 너 내게 예배할 수 있냐? 너 그래도 내게 찬양할 수 있냐? 너 무반주로 찬양해봐.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너희들 옛날에 1,000명씩 비행기 전세내서 제주 성교 간다고 너 친구 목사한테 자랑했지? 제가 그랬어요. 3.1교회 와보니까 비행기를 전세내고 성교로 가는 교회를 내가 왔어. 어머 이런 교회가 다 있지? 비행기 한 대로 안 돼. 지금 비행기도 못하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교하고 전도하고 싶어도. 옛날에 했던 영상 틀어놓고 와 그때 좋았지.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 이런 상황에서도 너 영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너 이런 상황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너 전도할 수 있니? 너 성교할 수 있니? 이런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 성교하고 전도한다고 얘기했잖아. 너 그냥 이 광야 기간 시간 끝나기를 계속 기다릴 거니? 그렇게 우리가 묻고 계시는 시간인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점검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내가 줬던 거 다 다시 달라. 다 빼버리시는 거예요. 다 빼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이 귓가에 우리에게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 귓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돌아봐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끝나는 것만을 기다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광야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시간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된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할 게 있어요. 방구석에서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빈손이 된 훈련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들을 진심으로 이 시간 모니터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많은 군중 속에서 예배하고 그 군중 심리에 취하고 꽉 찬 사운드에 심취했던 거 우리가 내 신앙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규모적인 것, 숫자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한 소절에 진심의 찬양도 할 수 없고 단 1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다시 우리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 기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우리가 16절 뒤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심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결국 시험의 끝은 복이에요. 이 코로나의 끝은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를 잘 지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순결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모적인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일단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1차가 아니에요. 2차도 있었고, 3차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영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 이런 것도 우리가 열심히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해야 되죠. 우리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면 건강한 거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건강을 잃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이 목숨도 내일 아침에 걷어가시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시죠? 이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많이 투자하죠. 그래서 성경 한 줄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죠. 우리의 머릿속이랑 다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의 그 그래프들 오늘도 많은 금융의 정보들을 우리가 다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불로소득을 거둘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죠. 많이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 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오늘 벌어도 내일 아침에 가져가면 돈도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 돈,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 다 우리는 빈손이에요. 빈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빈손이구나. 나는 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받아서 오늘도 받은 걸 가지고 하루 쓰고 내일 아침에 다시 받는 빈손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는 게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뇌에 새겨야 될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시험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정말 코로나 끝났을 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실까요? 우리 은혜란 찬양인데 한 10년 전에 POP에서 나왔던 POP 2집에 있던 찬양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지나가다가 이 찬양을 발견했는데 이번 주 내내 제가 이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제 차에는 CD가 한 장밖에 없거든요. POP 2집. 그래서 이 찬양 속에 이 은혜,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붙들고 가네. 평생에 영원히 나를, 그 은혜가 나를 일으키시네. 복잡한 가사 아니고 너무 단순한 진리이고 그러나 너무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찬양합니다. 큰 죄에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아들
날 살렸네.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측량 못할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아들 피로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해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먼저 고백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 이 기간 다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고 주님만 남는 기간 되게 그래서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복을 받는 기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다시 태어나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 힘대로 살아가는 시간 다 존재하고 다른 이 시간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